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저희는 매 순간 주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감사의 제목을 잊고 불평과 원망을 내뱉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진 않았는지, 저의 욕심과 교만이 이기적이고 상처 주는 태도로 나타나진 않았는지, 세상의 기준에 시선이 빼앗겨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여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잊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진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3일에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많은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이제 성인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주체성을 가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이자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신 개입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 대인관계의 갈등 속에서 상처받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의 위기감을 느끼는 이들, 각종 사건으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 큰 상실감과 황망함을 경험하는 이들과 사회 곳곳에서 소외되어 많은 주님의 소외된 자녀들이 한숨과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도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중보하며 사랑으로 손 내밀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정한주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 저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깊이 기억하여 사랑받는 자답게 삶에서 실천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도덕적인 삶, 선한 삶, 바른 삶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고서도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으며 바르게 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바른 삶을 살려는 소망과 행함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5절에서 32절의 소제목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5장 14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지라도 또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기에 썩어져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본래 사람이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 즉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거짓이 헬라어로 푸슈도스인데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참과 발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슈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는 진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가짜인 것을 표현합니다. 슈도 사이언스는 유사과학을, 슈도 프레그넌시는 상상임신을, 슈도 릴리전은 사이비를 뜻합니다. 일전에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신문사 가운데 하나인 아사히 신문과 한 현에서 공동 주최한 사진 공모전에서 내 머리야라는 작품이 1등 최우수 작품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잠자리가 개구리의 머리 위에 앉은 장면, 정확하게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잠자리의 두 눈 사이에 앉은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그 사진은 개구리의 머리에 잠자리가 잠시 앉은 아주 유머러스한 작품이다. 확실한 촬영 기술과 능숙한 구성으로 신비로운 매력과 친근함을 겸비한 작품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혹 그 사진을 보게 되시면 어떻게 이런 장면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찍을 수 있었을까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 사진 공모전은 이번이 42회로 굉장히 권위가 있는 대회였고 올해 출품작도 743점이나 되었습니다. 그 작품은 아사히 신문에 게재되었음은 물론이고 그 공모전을 주최하는 현에 있는 근대미술관에까지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은 그 사진에 대해 최우수 작품상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인즉 그 작품은 작가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AI,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진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사진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저와 같은 일반인도 그 작품을 보면 혹시 이 사진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사진 전문가인 심사위원들이 왜 그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생산한 이미지를 마치 자신이 찍은 사진인 것처럼 출품한 사람의 거짓됨이 가장 바르지 못합니다. 자기 소유나 자기 능력, 자기 삶의 자리에 보다 밖에 있는 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과 교만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랑하다가 헬라어로 페르페류오마이인데 이것은 단순한 자랑을 넘어서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과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의 뜻이 허풍선입니다. 허풍선의 사전적인 의미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믿음성이 없는 말이나 행동 또는 허풍을 잘 떠는 사람입니다. 허풍은 부정적인 자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풍이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이 우월한 존재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이 행한 일을 과대포장합니다. 반대로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는 진한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하느라고 자기 능력, 자기 소유를 과장합니다. 또 교만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부풀게 하다입니다. 자랑하다와 교만하다가 비슷한 의미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랑하다는 자신이 가진 것이나 자신이 행한 것을 부풀리는 것이고 교만하다는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이나 교만으로 자신을 부풀리게 되면 새 사람을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풀림은 참됨이 아니라 거짓됨이고 거짓됨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분이 있으십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과 8절이 이러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구원의 바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여주는 바다가 되었지만 애굽의 군대에게는 죽음의 바다, 애굽의 신들의 무능함을 확인하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에게 진노를 바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널 때에 바닷물이 양쪽으로 벽이 되어 서 있었고 바닥은 동풍에 말려져 마른 땅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주의 콧김이라고 합니다. 약간 의역해서 표현하면 당신의 분노에 찬 콧구멍의 바람입니다. 우리말로 코와 관련된 관용적 표현은 주로 신분이나 인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코가 높다, 즉 뽐내다, 코가 납작해지다, 무한당하거나 기가 죽다, 코가 땅에 닿다, 머리를 숙여 예를 표하다, 코가 꿰이다, 속박되다, 그리고 코에 걸다, 즉 자랑하다 등입니다. 반면에 히브리어로는 코가 주로 분노와 관련이 있습니다. 코에 불 또는 연기가 나다가 분노하다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양쪽 벽이 되어 서 있는 것과 홍해 바닥이 마른 땅이 되는 것이 엄청난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콧김, 콧바람에 불과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을 복음서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이 이르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한 안식일에 회당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오래된 문헌은 이 사람의 직업이 석수였다고 합니다. 석수는 손으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한쪽 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전에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등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가 하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무리 한가운데 세우시고는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양자택일을 하라는 의미로 들리지만 사실은 답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즉 생명을 죽이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즉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대답을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떤 것으로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이 위태한 상황도 아닌데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노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율법의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율법의 정신은 사라졌고 생명이나 긍휼보다 율법의 문자를 더 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3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마지막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통으로 변질된 것을 보시고 직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것을 휘두르시며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 노가 죄를 짓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분을 낼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처음에는 분명히 의로운 분노였고 명분이 있는 분노였는데 나중에는 자기를 위한 분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표면에 있는 것들이고 그 내면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부부의 일이나 가족의 일도 서로 다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다른 사람의 일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 못하면서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분을 내는 것은 죄를 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여러 영어 성경에서도 이 둘 다를 angry 또는 anger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분을 내다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오르기조인데 어떤 온당하지 못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가 대표적인 이 표현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그의 즉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뒤에 나오는 분을 품다에는 분을 강조하는 접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분은 복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6절을 새번역 성경이 의미가 좀 더 또렷하도록 번역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가 지도록 화,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자신의 삶과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주중에 에스더서를 읽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3장 5절과 6절이 이러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에스더는 포로민의 후손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없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로 말미암아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개였습니다. 하만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아서 급격하게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큰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궐문을 지키는 왕의 신하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개가 자신을 얕보았다고 생각하고 풍기탱천했습니다. 또한 그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는 모르드개 하나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고 여겨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노여움과 복수심에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만은 모르드개를 달기 위해서 높이 50규빗 약 22.8m의 나무를 준비해 두었는데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고 말았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일 계획을 수립하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은 것이 당시 달력으로 1월 13일이었습니다. 또 유다인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왕의 법령이 다시 기록되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은 것이 3월 23일이었습니다. 그 간격은 70일입니다. 하만은 그 70일 동안 매일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도 노여움과 복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노여움과 복수심에게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복수심과 노여움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빼앗긴 것은 사울 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고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8절이 이르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각 성읍에서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 즉 작은 북과 경세 꽹과리를 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울 왕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더라도 그 전쟁은 왕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천과 만만도 당시 노래 가사와 문장 등에서 앞보다 뒤에 더 큰 숫자를 쓰는 것이 문학적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노래를 노래로 듣지 못하고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서 불쾌해하고 심히 노했습니다. 노하다는 안에서 불이 터져나오다의 뜻입니다. 사울왕 속에서 증오와 분노의 열기가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 이후로 노여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사울왕에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충직한 신하였고 전쟁에서는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왕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왕은 다윗을 잡겠다고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려 뽑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나라는 누가 다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왕의 장남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은 죽임을 당했고 사울왕 자신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분노와 노여움, 복수심 등은 우리를 해하기 쉬운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제1의 피해자, 최대 피해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노여움, 복수심 등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에 오늘의 본문은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가 지도록 복수심이나 노여움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3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인치인을 치는 것, 즉 도장을 찍는 것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와 진품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에는 낙인이 있습니다. 그 낙인은 그 작품이 진품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 작품과 거의 똑같이 그렸다 할지라도 낙인이 없으면 그것은 진품이 아닙니다. 또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나 주택에 대한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습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자세히 기록하고 또 정확하게 기록했을지라도 도장, 사인이 찍혀지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생이 되었을 때 책에 찍을 도장, 정한조 장서라는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책에 모두 찍었습니다. 그 도장이 찍힌 책은 제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있는 책에도 그 도서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책은 그 도서관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셋째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손편지를 보낼 때 봉투 그 풀 붙이는 부분에 사인을 해놓기도 하고 도장을 찍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우편물을 보낼 때 노끈으로 묶고 그 위에 왁스를 녹여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았을 때 사인이나 도장이 온전하지 않고 일그러져 있으면 누군가가 그 편지를 먼저 열어본 것이고 왁스의 모양이 일그러져 있으면 누군가가 그 우편물에 먼저 손을 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고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고 거짓된 삶을 살려 하지 않고 감정에 사로잡혀 살려 하지 않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에만 감사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조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의 아픔을 겪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쳐주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은 그렇게 되어서 감사하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1년 12달 365일 매일매일이 감사절로 엮어지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며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으로 보답하는 것보다 더 향기로운 감사의 예물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시 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서 살며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이 아닌 것을 참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척 할 때가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나 업적을 과장하는 허풍을 떨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가 실제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교만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런 삶에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참된 것을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순간에도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수심이나 증오심과 같은 것은 우리에게서 아스라이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아니라 성령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1년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었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혹 계획이 무산된 것에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햇살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구름과 비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1년 12달 365일이 감사절로 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